창세기 72번 메시지 다루심 받음 여섯 번째 기름 부어진 돌과 하나님의 집 창세기 전체에서 야곱의 꿈은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 1장 26절도 28장의 야곱의 꿈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꿈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돌입니다. 긴 여행을 한 후 야곱은 피곤하고 외로워서 한 돌을 취하여 베개로 삼고 노천에서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사람이 처음으로 돌을 베개로 사용한 것일 것입니다. 당신은 쉬기에 돌을 베개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결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야곱은 돌베개를 만들었고 두 번째로 그것을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베개는 쉼을 위한 것이고 기둥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날 당신의 베개가 기둥이 될 것을 아십니까? 후에 우리는 이러한 베개를 볼 것입니다. 28장 22절에서 야곱은 말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뿐 아니라 기둥이며 집인 돌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어떻게 외로운 방랑자인 야곱이 기름을 갖고 있었습니까?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그는 돌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꿈의 네 가지 기본적인 요소는 돌과 기둥과 집과 기름입니다. 이 네 가지 항목들은 성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몇 번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표현을 얻으셨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1장 26절에서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을 선포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표현을 얻으신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아브라함, 이삭에게서 그분의 표현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야곱에 올 때 우리는 그가 약탈자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요, 매우 교활한 젊은 청년임을 봅니다. 성경 전체의 빛 아래서 우리는 이 젊은 약탈자가 하나님 위에 선택받았으며 장자권을 가지도록 미리 예정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그가 장자권을 가지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장자권은 세 가지, 즉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왕으로서 그분을 대표하는 것, 후사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장자권은 절대적으로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의 사건은 사람이 창조된 지 약 22세기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창조된 지 약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아브라함부터 야곱 때까지의 기간은 약 200년 정도입니다.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분이 갈망하신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탈취함으로 인해 문제를 겪게 된 젊은 약탈자 야곱은 그의 외로운 여행길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이 본 꿈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여전히 약탈자였기 때문입니다. 깊은 속에서 그는 아마 여전히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약탈자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야곱의 꿈은 단지 꿈일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즉시 달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꿈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꿈을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은 후로 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상황은 가련한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후 얼마나 많은 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든 영적인 이상은 꿈입니다. 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꿈의 원칙은 어떤 불가능한 것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의 기초적인 꿈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것도 영적인 꿈입니다. 교회 생활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꿈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이런 꿈들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야곱이 꾼 하늘에 속한 꿈에서는 네 가지, 즉 돌, 기둥, 집, 기름이 계시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창세기 28장 전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돌도 앞에 27장 반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성과 마귀적인 바벨탑의 건축에 사용되기 위하여 언급된 벽돌을 찾을 수 있습니다. 11장을 볼 때 우리는 벽돌이 진흙과 함께한 사람의 노력의 결과인 사람의 일이란 것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벽돌로 대표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진흙과 함께한 사람의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흙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사람으로 하여금 벽돌을 생산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창세기 28장 전에는 기둥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바벨탑과 바벨성을 이야기할 때에는 기둥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일반적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성경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특별합니다. 솔로몬에 의해 건축된 성전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교회의 기둥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는 것을 봅니다. 기둥과 같이 28장 전에는 집도 기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 모두는 장막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꿈을 꾼 후 야곱은 장막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성경 어디에서든지 돌은 주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처음 왔을 때에 주님은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로 바꾸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약 3년 후에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같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3년 전에 그분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로 바꾸셨던 일을 상기시키셨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한 구절에서 베드로는 돌과 집을 언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에게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그는 그들을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무엇으로 세우는지, 우리의 일이 불에 태워지는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다면 우리의 일은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최종적인 끝인 계시록에 올 때 보석으로 건축된 성을 봅니다. 성경의 원칙에 의하면 성은 집의 확장입니다. 집이 광대하게 확장될 때 성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성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보석들과 함께 확대된 집일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말씀들에 의해 우리는 돌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만족과 안식과 표현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어떠함은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표현합니다. 만일 당신이 더러운 사람이라면 당신은 더러운 집에서 살 것이며, 당신이 깨끗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깨끗한 집을 가질 것입니다. 10년 전에 나는 샌프란시스코의 소위 히피 구역이란 곳에 갔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그런 불결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내가 그 당시에 히피족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들의 거체 상태에 의해 그들이 더럽고 단정치 못한 사람들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우리의 표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본인의 가정집을 방문해 본다면 그 집을 통과해 걸어가기만 해도 그 집이 일본인들의 집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은 그분의 표현입니다. 결국 그분의 집은 성으로 확장될 것이며 그 성은 하나님과 같은 외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4장 2절과 3절에 따라 하나님은 벽옥의 모양을 하고 계시며 계시록 21장 11절에 의해 새 예루살렘 온 성이 벽과 같은 모양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성이 하나님의 외형을 가지게 되며 그분의 표현이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성이 하나님의 확장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돌과 집이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아직 기름이 필요합니다. 예표적으로 기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이십니다.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아들은 과정이시며 그 영은 우리에게 도달한 흐름이십니다. 야곱이 돌이에 기름 부은 것은 삼일 하나님이 흘러서 사람에게 도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사람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실 때 그분은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십니다. 기름이 돌 위에 부어지기 전에는 그 돌이 평범한 돌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부어진 후 그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집 없고 안식 없는 상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집 없고 안식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집이 없을 때 하나님에게도 집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과 하나님 둘 다에게 집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목마를 때 하나님 또한 목마르시며 사람에게 만족이 없을 때 하나님 또한 만족이 없으십니다. 주 예수님은 수가의 우물에 오셨을 때 목이 말랐으며 목마른 여인이 그분에게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주 예수 둘 다 목말랐습니다. 사람에게 집이 없고 안식이 없을 때 하나님 또한 집이 없고 안식이 없으십니다. 창세기 28장은 하나님과 사람이 집 없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람의 참된 집은 무엇입니까?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집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당신은 집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편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참된 집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의 집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집은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하나님과 사람 둘 다에게 집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은 언제나 남편과 아내에게 영향을 줍니다. 아내는 이혼했지만 남편은 이혼하지 않았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집이 없을 때 하나님은 집을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을 가질 때 하나님 또한 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집으로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28장에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그와 하나님에게는 집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집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안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집은 안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달콤합니다. 많은 때 나는 긴 여행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서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야곱과 하나님에게는 집이 없었으며 안식이 없었습니다. 돌. 우리는 야곱이 돌을 취하여 베개로 삼은 것을 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외적인 말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체험에 따라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바다의 깊은 곳이나 공중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견고한 것이나 우리를 지지하고 지탱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록 당신이 백만 장자였었더라도 당신의 돈이 당신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에게서 평화와 안식을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젊든지 늙었든지 남자든 여자든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는 견고한 지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속 깊은 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깊은 속에서 체험한 것은 우리의 견고한 지지가 된 어떤 것을 산출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견고한 반석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반석은 바로 우리의 존재하루로 역사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본성과 요소입니다. 사람인 우리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서 9장은 우리가 돌이 아니라 진흙그릇임을 가리킵니다. 만일 내가 야곱이었다면 흙더미를 쌓고 그 위에서 안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흙은 결코 우리의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 생활, 우리의 천연적인 인간 생명과 그 존재는 우리의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교육을 받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신성한 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한 우리는 다만 진흙에 불과합니다. 이 진흙은 우리의 견고한 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 구원받기 전에 안식을 찾았던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신성한 어떤 것,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 우리 안으로 역사에 들어와 우리 안에서 견고한 지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식이며 우리의 베개입니다. 우리의 베개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역사에 들어온 신성한 성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여행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역사에 들어오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은 진흙인 우리의 본성 안으로 역사에 들어온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놓을 수 있는 반석을 갖고 있습니다. 때때로 믿지 않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당신 속에는 평화가 있는데 왜 내게는 없는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평화가 없는 이유는 그들 속에 신성한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타락한 사람의 요소인 진흙 뿐입니다. 흙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려면 그 위에 물을 부어보십시오. 얼마 후에 그것은 진흙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돌 위에 물을 붓는다면 그것은 더욱 깨끗하고 빛날 것입니다. 문제들이 옵니다. 그 문제들은 씻는 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씻는 물과 같습니다. 나는 많은 때 문제들에 의해 씻김 받았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깨끗게 되기 위한 준비를 하십시오. 구원받은 날부터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놓을 수 있는 돌을 갖게 됩니다. 지금 밤은 깊고 어둡지만 우리는 이 돌 위에 우리의 머리를 안식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창세기 28장의 돌이 우리의 인생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 안으로 역사에 들어온 신성한 요소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거나 글로 쓴 다른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베개가 없습니다. 그들의 베개는 인간의 본성으로 된 형편없는 진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베개는 우리 안으로 역사에 들어온 신성한 요소요 그리스도 자신인 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욱더 이 베개가 필요합니다. 보기에는 돌이 편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돌은 우리에게 든든한 안식을 제공합니다. 이 돌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객관적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돌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역사에 들어온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를 놓을 수 있는 주관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으로 역사에 들어온 신성한 요소를 갖고 계신 분, 우리의 체험이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베개이십니다. 이 베개를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꿈을 꾼 후에 야곱은 돌을 세워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밴 그 돌은 반드시 건축되는 재료가 됩니다.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온 후 우리는 안식을 위하여 우리의 머리가 밴 그 돌이 반드시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 즉 돌이 반드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안식하고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안식한 그 돌이 그분의 건축을 위하여 기둥이 되도록 세워지기까지는 안식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둥을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베개는 반드시 기둥이 되기 위해 세워져야 합니다. 환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반드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들을 제외한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그리스도의 체험이 반드시 기둥으로 세워져야 함을 안다고 믿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안으로 오기 전에 우리는 기둥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기둥이 되도록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베개가 아니라 기둥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식에 속한 것일 뿐 아니라 그분의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건축에 속한 것입니다. 당신이 체험한 그리스도는 단순히 당신의 안식이 되셨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집의 건축 재료이십니까? 대답은 우리의 체험에 의해 증명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머리들을 그리스도 위에 놓고 안식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기둥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로 전환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환원하면 우리의 베개가 된 것은 반드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개입니까? 기둥입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건축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베개만 있을 뿐 기둥은 없습니다.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도 역시 우리의 안식을 위한 베개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후 우리는 곧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55년 전에 나의 베개는 기둥이 되도록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머리 아래에 있는 단순한 베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기둥이었습니다. 베개는 우리의 안식을 위해 유익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안식하기 위한 집이 필요합니다. 이 집은 어떻게 건축됩니까? 오직 우리의 배기가 기둥이 됨으로써 건축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돌이 있은 후에 건축이 있습니다. 돌 위에 부어진 기름. 야곱은 돌을 기둥으로 세웠을 뿐 아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침례에 관해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베개가 기둥으로 세워지는 만큼 기름이 그 위에 부어질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베개를 기둥으로 세운 후에 우리는 얼마나 기름을 체험했습니까? 이 어떠한 성령의 체험입니까? 나는 베개야 일어서라 고 말했을 때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한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때의 성령 침례를 체험했습니다. 당신의 베개가 세워질 때 기름이 부어질 것입니다. 나는 공허하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에 의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열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신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열광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관해 말할수록 더 열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미국인들은 아이스크림이나 파이나 케이크 같은 후식을 좋아합니다. 교회 생활은 이 후식과 같습니다. 만일 교회 없이 그리스도만 있다면 당신의 식사는 유태인 빵 몇 조각과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딱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식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최고의 후식입니다. 이 후식은 식사보다도 더 큰 후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멘 주여, 나는 당신과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헌신합니다. 베개가 기둥이 되도록 세워질 때 그것은 온전히 잠깁니다. 이것이 참된 성령 침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침례와 돌과 야곱의 꿈을 봅니다. 하나님의 집. 기둥 위에 기름이 부어진 후 그 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말의 결과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개인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온 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간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우리가 개인주의일 때 후식을 잃게 됨을 발견합니다. 후식 대신 우리에게는 쓴 약이 있게 됩니다. 놀라운 교회 생활을 누릴 때마다 당신에게는 매일 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약간의 개인주의가 있어도 당신은 쓴 약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개인주의자까지 되지 않아도 당신이 어떤 형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만 해도 당신은 쓴맛을 느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는 놀랍다. 그러나 나는 그 자매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면 후식이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설탕 바른 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겉에 설탕은 곧 녹게 되고 우리는 쓴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은 건축재료가 되고 이 건축재료는 하나님의 집의 건축으로 완성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안식과 만족을 가지시며 여기서 우리 또한 안식과 만족을 갖습니다. 야곱의 꿈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된 후 장막을 세웠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꿈의 첫 번째 성취로서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장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을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과 사람 둘 다를 위한 만족과 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은 땅 위에서 더 견고한 집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 뒤 신약에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있습니다.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가지게 될 것이며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야곱의 꿈의 성취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과 기둥이 있을 뿐 아니라 집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집입니다. 이 집은 인성과 신성의 합성체이며 삼일 하나님과 사람 존재와의 합성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둘 다의 안식이 되는 집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는 꿈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꿈의 성취 안에 있습니다. 돌과 기둥과 집과 기름을 인해 주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모두를 체험합니다.